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느덧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다다랐네요. 자, 다시 한번 이 시편의 첫 다섯 구절에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잠시 되짚어볼까요?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그분의 양인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양떼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에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도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봄과 여름에 자신의 양들을 골짜기를 지나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다시 양들을 데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계절은 겨울에 이르렀고 그 선한 목자의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를 따라 그 목자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분리되어 생각되어지기보다는 하나로 합쳐져 다루어져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선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손을 열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또 인자함이라는 뜻의 loving kindness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사랑이라는 뜻의 love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믿는 신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목자로부터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수혜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나 우리가 건강할 때에나 또 일정하게 좋은 수입이 있거나 좋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을 때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죠. 만약 여러분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가령 암 진단을 받은 때에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직장을 잃었을 때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요. 비록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선한 목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은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삶에 이득과 영양가가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론 해밀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목적이나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론 해밀턴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그는 작곡가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찬양을 지은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왼쪽 눈에 암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아이 눈에 그 안대를 하고 다녔는데 그런 이유로 그 패치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다녔습니다. 1978년도에 그가 암 진단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는 찬양을 그때 암 진단을 받고 찬양을 작곡을 했는데요. 그것이 Oh Rejoice in the Lord입니다. 비록 그가 암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론 해밀턴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른다고요. 여러분은 선한 목자 가까이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세 자리가 붙어있는 긴 의자에서 보통 자동차 앞좌석은 두 개의 자리가 떨어져 있고 뒤에 좌석은 떨어진 두 자리 가운데 다른 좌석이 마련됨으로써 세 좌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경우 가운데 자리를 벤치로 이해를 해서 벤치 시트라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앉아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앉아있는가 누가 움직여서 떨어져 나갔는가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같은 곳에 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우리지요. 그분께 가까이 머무세요. 그분께 가까이 머무르려면 첫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머무르려면 첫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읽으세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과 3장 16절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위해 선함과 자비의 유산을 남기고 있나요? 양들은 그들이 방목되는 땅에 걸음을 주어서 이전에는 좋지 않은 땅도 기름지고 유용한 땅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필립 켈러는 그의 책에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서 두 곳에 버려진 목장이 어떻게 복구되고 번영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분이 치시는 양들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알프레드 텐슨경은 선한 사람은 그들 후대에도 계속 산다. 그들의 선한 정신은 계속해서 계승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필립 켈러와 그 두 친구들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그의 두 친구는 그의 집에 머물렀었고 그들이 떠나고 난 뒤 그 두 친구 중 한 명은 켈러 씨의 집에 자신의 모자를 두고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켈러의 아내는 집을 위에서 아래로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 모자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들이 남긴 유일한 것은 큰 축복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저는 어떤가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떠난 뒤에 나의 남겨진 흔적들은 어떨까요? 슬픔의 흔적을 남길까요? 아니면 기쁨의 흔적을 남길까요? 평화의 흔적을 남기고 올까요? 아니면 떠난 뒤 큰 혼란거리를 남기고 오나요? 용서를 남기시나요? 아니면 씁쓸한 상처를 남기시나요? 만족감을 드리고 가시나요? 아니면 문제를 남기고 떠나시나요? 여러분은 머무른 자리에 사람을 남기고 가시나요? 아니면 증오를 남기고 가시나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동료에게는요? 아니면 같은 반 친구들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을 떠올릴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직접 경험하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선하심과 자비로운 애정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신 선한 목자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매우 자신감 있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마지막 부분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까지 계속되죠. 그러나 기억하실 점은 이 마지막 구절의 고백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진실한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미 고백한 적이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고백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희 삼촌께서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기억하지 않지만 이 셰퍼드 보이에 관한 그 이야기는 기억이 납니다. 한 전도하시는 분이 이 소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년이 이해하기 쉬웠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이렇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이제 다시 양이 길러지고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름을 바깥에서 보내고 난 뒤 양떼들은 집으로 돌아 겨울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자의 돌봄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떼가 길러지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집은 그 양떼들이 돌아와 겨울을 보내는 집입니다. 그것은 양떼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기에 그 양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르기를 즐길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집이란 성막, 성전 또는 교회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집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거할 곳이 많은 곳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1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리고 같은 장의 23절을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이제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영원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간이 끝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헨드릭 윌렘 벨루는 자신의 저서에 영원을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이 헨드릭 윌렘 벨루는 인류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세계 인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북쪽에 스피츠고이라고 불리는 땅이 있는데요. 그곳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100마일이나 됩니다. 천년에 한 번 작은 새가 부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 이 바위를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암석이 다 닳아 없어지게 되면 영원의 나라에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커다란 바위산이 이 작은 새의 부리로 인해 닳아진다면 그게 얼마나 걸릴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상 이 바위는 닳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터너티,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닳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어느 곳에 가실까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에 찬 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분명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단순히 구원에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다시는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긴 것일까요? 얼마나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1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믿겨지시겠습니까? 1년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토드는 1800년에, 그것은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입니다. 1800년에 미국 벌몬트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T.O.W.D. 존 토드라는 이름입니다. 그가 6살이 되던 해에 두 부모님 모두를 잃게 되어 그를 자상하게 보살펴주시고 아껴주시던 이모에게로 보내졌습니다. 15년 후에 그가 21살이 되던 해에 존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존은 성공적인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이 든 이모에게로부터 곧 죽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존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모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토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5년 전 그 당시 6살의 나이로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저에게 제가 지낼 수 있는 가정이 되어주고 친절한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모의 집으로 가던 그 먼 여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모가 직접 데리러 오지 않고 이모의 집사였던 카이사를 보낸 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고 걱정으로 가득 찼던 그때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모의 말에 올라타서 카이사를 꼭 붙잡고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도중 하루가 저물었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하늘은 저를 더 외롭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걱정스럽게 가이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모가 내가 이모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런 나에게 가이사는 아니 그렇지 않을 거란다 라고 안심시켜 주었죠. 이모가 분명히 깨어서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우리가 저 숲을 지나면 창가에 켜놓은 촛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곧 말을 타고 숲을 나오니 이모의 촛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모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지요. 피곤하고 당황했던 저를 말에서 안아 내려주었습니다. 난로에는 불이 후끈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이모는 저에게 저의 새 방을 보여주시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잠들 때까지 제 옆에 있어주셨습니다. 이모는 지금 왜 제가 이 기억을 회상하는지 아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모를 부르실 것이고 새로운 집으로 인도하시겠죠. 그 낯선 새로운 여정이나 죽음의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모가 저에게 수년 전 보여주었던 그 친절함,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모에게 보여주실 거라 믿으세요. 그 여정 끝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모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실 것이고 이모는 그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안전하실 거예요. 제가 이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모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제가 그 여정을 따라가게 될 때 그 길 끝에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의 관문을 통해 거룩한 천국의 문을 지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전으로 이르도록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존 토드의 이모가 그녀의 조카를 위해 머물 곳을 자신의 처소에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장소는 영원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들 중 주님께서 나의 목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루시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내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저에게 오신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과 같이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시라면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실 겁니다.